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75번째 시간이고 교회의 직분들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그런 정치 제도는 아마도 민주주의 제도일 겁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주권재민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제도가 민주정치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말하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일종의 민주주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게 민주정치의 어떤 이렇게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가 때로 인기 영합주의에 물들게 되면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정치제도는 없는 듯 싶습니다. 민주주의 최대 장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재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주권은 선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가진 백성들에 의해 세움을 받은 정치가들은 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도 사실 공복 중에, 그러니까 공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복이 노예복자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들이라고 이해되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이는 교회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서 새롭게 하고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비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선교사, 목사, 교사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리면 아무 문제도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문제가 생길까요? 근데 왜 우리와 같거나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도 좀 못나다고 여겨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뜻을 전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시험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사람 때문에 목사님한테 시험 받을 경우 되게 많잖아요. 장로님들에게 시험 받을 경우 많고, 아, 권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시지? 그래가지고 아,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냐고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모세였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종 모세란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은 탁월했지만 때로 혈기 부리고 자기 조상을 쳐놔두고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세라는 사람에게 크게 실망했었거든요. 저들 가운데 몇몇은 모세에게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신만 주의종이야,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 받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해서 백성들을 실망시킨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 사람을 보호하신 이 연약한 인간을 모세를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편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었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백성들을 크게 실망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의 남편이 우리아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해한 셈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뭐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른 성도님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시험받는 경우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누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 사람에게 제발 실망하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뭐 찬양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는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하고 생각해서 나오는 반응이 그게 비판인 거예요. 너 나보다 못하다는 뜻이거든.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어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부족한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되게 부족해. 내가 볼 때는 인격도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 근데 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나를 낮추게 하는 겁니다. 되게 보통 한국 사회는 남자분들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닌데 과거에 그랬었다는 얘기죠. 한때 많이 지금도 그런가요? 남자분들은 보통 여자들보다 교만해요. 한국 언어 자체가 그렇고요. 뭐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 아내 말을 잘 듣지 않은 남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 거 너무 들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당이 많이 올라서 당신 요즘 건강 조심해야 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냥 안 듣습니다. 나 한 귀로도 한 귀로 들리고. 그러다가 의사를 만나서 덜컥 이러다가는 다리를 자르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충격받고 달라지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남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되게 다른 거예요. 되게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간,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기를. 그러므로 늘 겸손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냐?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겸손입니다. 두 번째,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여 서로에게 들을 때 교회는 연합하게 되고 상합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지 않냐고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직통으로 각 사람에게 만약에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다 독불장군 되었을 겁니다. 굳이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다 깨달으시면 뭐하러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냥 다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직통으로 받고 그러고 살면 될 거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또 각자의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게 하셔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서 이게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상합하고 연락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러니까 팔과 다리가 서로 다른 것처럼 뭐 위장 내장 다 서로가 달라서 서로의 기능이 달라서 함께 모여졌을 때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합하여 상합하여 한 몸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선택한 분들이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뭐 능력 행하는 자, 방언 통역, 뭐 병 고치는 은사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에베소서에 주어진 이 은사는요, 이 직분은 완전히 좀 다른 직분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직분들은 사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특별한 직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각종 은사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사람들의 호칭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오늘 보면 12절에 잘 나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특별한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자들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이 다섯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몸이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들을 통하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설 수 없어요. 뭐 이 근처에도 있나요? 뉴욕과 뉴저지에도 간혹 보면 이런 교회들 뭐 보시거나 들은 기억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목회자 없이 성도들이 주도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위험한 교회 형태입니다. 목회자 없는 교회들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목회자를 막 교회에서 막 하여하는 시스템, 희한하게 이건 되게 위험한 형태라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펑션 움직이는지를 다 이거 매뉴얼이죠. 인간 매뉴얼 성경 안에 담아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책이 가장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자세히 설명한 책이 사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그리고 목사,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세 가지 직분인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 신약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일시적인 직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없는 직분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는 보통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 생활했던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저들은 주 예수께 받은 절대적인 권위로 예수님과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뭐 눈먼 자들 눈뜨게 하고 뭐 이렇게 병자 일으키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었고요.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거의 비슷하게 다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사도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갖게 된 겁니다.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서 세상에 교회가 한 개도 없었을 때 그 교회를 세우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호칭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말과 글은 막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돼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도가 쓴 글이 마태복음이 된 거고요. 바울 사도가 쓴 글이 신약성경의 거의 태반이 성경 말씀이 됐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서가 된 거고 요한 사도가 쓴 게 요한 계시록이 된 거고요. 요한복음이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말하면 설교하면 그게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오늘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직분이라는 게 그 성경 시대에 있었던 직분이고 오늘날에는 없다는 거.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의 말과 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피차 일반이라 구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그래서 교회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오늘날 선지자들이 있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계시를 또 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믿으시면 이게 그냥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 순간부터 구약시대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뭐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 그냥 선지자의 예언이 성경 말씀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직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영구적인 직분들이 아니라 신약 성경 시대 처음으로 교회의 터를 닦기 위해서 주어졌던 일시적인 직분이었다는 거.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시대 사도 일을 대신했던 인물들을 가리키는데 디모데, 디도, 누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으로 확정되면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직책을 위한 자리는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이후에도 성경 시대 이후에도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무리들입니다. 이단들의 형태는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거의 모두가 대동소이합니다. 그 안에 계시를 독점하는 인물이 꼭 있어요. 꼭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는 사람 꼭 있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한 사람 꼭 있고 그래서 이 사도적인 권위를 취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게 이 공통점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 외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받았다고 몰몬경을 지었던 몰몬교 고주 조셉 스미스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람이고요. 큰 이단이고 말하자면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666 숫자풀이 하는 사람들 크고 작은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모두 직통 계시에 있고 그 교주는 사도적 권위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사도 지금 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사도 운동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오늘날에도 2000년 전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제발 이런 혹세 모임이라는 이단 집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 안에 전부 있어요. 더 이상 없다고요. 66권. 그렇게 헷갈리는 사람 우리 인생을 정말 좀먹고 사람을 혹세무민해가지고 패가망신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성경으로 결말을 보셨어요. 이 외에 더 이상 계시는 없다. 이게 마지막 계시다. 성경에 청렴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사도란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적 의미에서 그런 보냄을 받았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따로 있죠. 선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열두 제자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을 뜻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므로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터를 닦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 오늘날에는 없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제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세워진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영구적인 직분은 목사와 교사뿐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사를 그냥 한 단어로 하면 그게 목회자예요.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겨서 목양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끔씩 교회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받아가지고 뭐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때 제가 묻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Am I your pastor? 제가 여러분 당신의 목자가 맞냐고. 목자가 많다면 저한테 들으시면 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고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질서라고. 누구 말을 듣고서 도대체 흔들리시냐고. 누가 그대의 목자냐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해를 못하시면요, 사람 말 듣고 흔들리신다고. 교회 왜 다니냐고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서 내 신앙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다니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목사와 교사,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아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엉뚱하게 누가 목회자 흉내를 내가지고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 그거에 한 가지, 왜 흔들리시냐고, 누가 그대의 목자냐고요. 항상 헷갈리실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왜 주셨는지, 교회에서 어떤 질서를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꽉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라고 하나도 흔들릴 것이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영구적인 직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목사와 교사예요. 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신앙생활의 규범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교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나누는 이 얘기가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사와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이 많거든. 각자 이렇게 좀 성경 보면 다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보내서 이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교회라는 펑션이 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여기서 흔들림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순전한 교리의 반석 위에 서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교사를 세워서 역사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사실은 이게 더 의미가 비슷한데 이게 teaching pastor라고도 얘기를 해요. 해석을 할 때 목회자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올바른 성경 해설을 포함해서 권징과 성례 집행 그리고 경고와 권면 모든 의무를 겸하는 직책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목회자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기대하시는 것,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또 물어보면 또 각자 생각이 또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할게요. 성경은 목회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무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순전한 교리를 바르게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가 하는 일. 두 번째는 성례를 집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르게 치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치리하는 일에는 견책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에 찔림이 되어진다면 그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목회자가 원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나? 그러면은 아 목사님이 자꾸 나를 공격하는 말씀하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러나 때로는 그 안에 올바르게 치리되는 일은 있다는 거,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 이제 이 목회자의 직무를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너무너무 막중합니다. 성경은 이 일을,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가 세움받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두려움이 많잖아요. 목사님이 잘못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컨트롤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핏값을 만약에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는 대신 네 머리에서 닦겠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요즘은 이게 지금 예, 제가 지금 요즘 나누는 게 이게 지금부터 5,6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때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칼빈이 전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성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목사답지 않고, 교회에서 장로는 장로답지 않고, 모든 직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각자의 위치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헛된 가르침으로서 교회를 갖다 더럽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조단조단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오늘날도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너 목사 나 목사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어떤 사명이 있고 그에게 주어진 책임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벌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지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참으로 별 생각 없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얘기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요. 자기가 그냥 이게 목사 타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되게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목회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섬기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가 임기를 바꾸게 되어질 때, 임지를 바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해 보니까 뭐 떠나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렇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성도님들도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반드시 미혹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은, 성경을 제대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질서 있게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교회 옮기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사실은. 근데 가만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성도들도 다 본받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해 지금. 이래요. 어떤 목사님은 모든 성도님들이 아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게 아닙니다. 좀 그리고 또 이렇게 위에 하이어 권위에서도 예, 이게 제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모든 성도님들이 원하는데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원하고, 그리고 아무도 떠나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하이어 권위에서도,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권위에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훌 털어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요즘 생기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임재를 바꾸거나 목회를 그만두는 일에 대해서 켈빈이 지금부터 6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임재로 떠났나요? 아니면 그냥 그만둬버렸나요? 켈빈은 누구든지 한 교회를 다스리고 보살피는 임무를 맡은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칙에 매여 있음을 꼭 알아야 된다. 어떤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기를 생각하거나 벗어나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임지를 바꾸는 것이 합당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 자기의 사사로운 결단으로 그 일을 시행해서는 안 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적인 권위를 기다려야 한다. 이게 캘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고요. 요즘은 정말로 많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오용 내지는 남용되는 느낌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싫으면 싫다. 나는 가고 싶다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뜻이다. 각자 소견에 고른 대로 그러고 행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날 때에도요.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판단 기준도 되게 재밌어요. 큰 교회 목회를 갖다 툴 털고 떠나면 소신 있는 목회자라고 박수 쳐줍니다. 작은 교회 목회를 떠나면 욕심 많다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도 가만 들어보면 다 돈이에요. 다 크고 작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우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어떤 교회에 보낸 것은 그 목회자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보고 떠나고 머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 바울을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기도해보고 떠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기가 이미 예전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리라. 그 얘기를 예전에 배웠죠. 사실 알았죠. 그러나 교회를 임지를 옮길 때 자기가 선교사로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자기가 기도해보고 이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성령과 함께 저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임지 변경은 반드시 공적인 권위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목사 되는 거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일이고 함부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그걸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라 개개인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참 주인 대신 주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행동, 삶, 기도, 옮기는 모든 내용도.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은 목사와 교사만 있는 건 아니죠.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은 장로님은 다스리는 일로 집사님은 구제하는 일로 성경 그렇게 간단하게 구별해 줍니다.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일로 회중 가운데서 선택되어지는데 주로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도요, 장로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받을 때 보면 이 직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시험 받을 때 되게 많아요. 자기가 장로가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해. 장로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또 집사가 되셔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경 얘기를 할게요. 절대 오해가 없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민주주의 세상 정치처럼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시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장로님들은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정치이죠.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회중을 바르게 인도하는 직책, 그 직분이 장로님이라고요. 때로 세상 정치가 교묘하게 교회 안에 자리 잡혀서 장로의 역할을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생기는 겁니다. 무슨 국회의원처럼 교인들이 대표가 돼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목회자를 견제하는 역할로 장로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 벌어진 이런 헛된 정치 싸움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이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장로가 장로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중간에서 이게 그냥 정치 싸움이야. 그냥 간단하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면서 견책과 권징을 행하는 직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를 누가 세웠냐 말이죠. 사람들이 세웠냐고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같이 세우는 건 맞아요. 그게 또 나중에 내가 말씀 설명을 드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게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이라고. 주권제 민이 아니라 주권제 주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주권제 민이라면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고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분열합니다. 계속 다투게 돼요. 희한해. 사람들을 만족시키면 만족시킬수록 이상하게 불평은 많아져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처음에는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 우리 손대로 안 되나? 내 뜻대로 왜 안 되나? 그런데 교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세상 정치인을 만나야 돼. 그 사람 항상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거니까. 근데 교회는 생명을 주는 데입니다.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데 말씀을 통해서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생각을 버리게 하고 주의 영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게 하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거꾸로 갈 수가 있다는 거. 항상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꼭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해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걸 자꾸 행하고 이루려고 하면은 이게 거꾸로 가는 게 그 다음에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주님이 몸된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할 건가? 이걸 생각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 이것을 장로님들이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권징하고 견책하고 권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또 다른 직분이 있어요. 그건 집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성경시대 집사님들은 그리고 권사님들이죠. 오늘날 그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다 지금은 타락했어요. 그냥 호칭이 돼버렸죠. 예. 권사님들도 기도하지 않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데 자기 나이가 들었는데 권사 안 줬다고 또 시험 받고 그 흔들리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5, 600년 전에 캘빈의 기독교 강요거든요.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요. 왜 교회가 타락하고 망했는가, 왜 힘을 잃어버리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역할을 뭘 해야 되는지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다 호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 대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내가 집사하면 집사로서 행동 바르게 하고 우리는 재직회를 해요. 재직회 할 때 보면 반이 집사님들이 안 나와. 그럼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집사는 또 호칭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알 수. 그러니까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은 집사로서 살아야 돼.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살고 목사는 목사로서 살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살고 성경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생명의 길이 열리죠. 마지막 교회 직분에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누가 어떻게 세우냐의 문제인데요. 보통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고민은 이상하게도 정작 세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나서지 않고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뚜렷하게 직분자의 기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내가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면 경건과 학식과 소양들의 은사가 있을 때 목회직의 소명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신학교 나왔다고 목회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 불행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그가 목회하는 모든 목회 현실에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명의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그건 매우 불행한 일일 겁니다. 그렇죠? 또한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고 베풀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사소한 일에도 반발하고 충성되지 않은 분의 장로의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는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집사와 권사는 순수한 교리와 충성심 그리고 거룩한 삶과 더불어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집사와 권사가 되면 교회는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늘 성경에 나오는 기준에 따라서 직분자를 선택하고 세워야 됩니다. 직분자를 선택하고 세울 때 외형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확신이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회중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중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뭐겠어요? 자기 혼자 꿈을 꾸는 거 아니겠어요? 회중이 인정. 근데 이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나 자질이 없어 보여도 일단 장로가 되면 장로 역할을 하고 권사가 되면 권사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으로, 그래서 현재는 전혀 그런 은사와 자질이 보이지 않는데 억지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경과 반하는 일인데, 성경은 먼저 은사와 자질을 보인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안수하여 세우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교회를 약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은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망가뜨리고 그러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 뽑는 것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더라고요. 1차, 2차, 3차 수많은 시험과 면접을 거쳐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대충대충일 때가 참 많아요. 세상보다 훨씬 수월한가요? 그러나 성경시대 사람 선택은 하나도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죠? 중간에 다 내보냈어요. 그 한 사람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번 돌아가라 돌아가라, 1차, 2차, 3차 면접시험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다 떨어져 내보냈어요. 이게 모세가 여호사 선택할 때도 그랬었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12명 선택할 때도 그랬었고,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고 항상 따라가던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중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소중한 교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교회 직분자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사람을 세웠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직분, 권사로서의 직분, 집사로서의 직분, 목사와 장로로서의 직분을 갖다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직분 감당해서 살았습니다. 명예롭게 생각하고. 아무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함부로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내적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중에 검증을 받았고요. 그저 무슨 타이틀 따듯이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고, 섬김 없이 집사나 권사 욕심내지 않았고, 희생의 본이 되지 않으면서 감히 장로로 부름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임직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까닭은 아마도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중한 사명의 존귀함을 망각하고 성스러운 직분이 만월의 역임을 받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리 확신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집니다. 세상은 주권 재문이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지만, 겉으로 볼 때 옳게 보이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지만, 영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그 길은 늘 생명과 평안,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소중히 생각하시고요, 특히 성경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회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대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Am I your pastor? 제가 여러분의 패스터가 맞냐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목자로 삼아서 따라가서 신앙생활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면 목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목자에게 순종하시고 따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얘기해요. 유익이 없다고요, 하나도.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무슨 복이 있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인생을 만약에 모세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잘못, 하나님이 또 그건 다 건드려서 치리를 해. 두렵고 떨면 함부로 하려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잘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섬겨,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의 소중함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